출애굽기 20장 7절 한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저희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주님의 그 의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전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그 복습을 좀 하고 3계명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1계명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1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죠, 예배.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1계명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진력해야 되는 한 부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1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1계명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시대는 1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그런 세대죠.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는 모든 회중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러한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엘리야의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핥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와 같은 예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을 예배 가운데 도입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그 큰 감리교회, 몇천 명 모이는 큰 감리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학교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그래서 이제 최신식의 그런 그 찬양과 또 앞에서 이제 뭐 예배팀, 뭐 찬양팀, 뭐 그래서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는 그 예배. 거기에는 사람들이 메어지게 있고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몇 사람 모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두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존의 예배들은 계속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서 다른 장소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공적인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가 실패하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며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와 같은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일들을 도입해 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화려한 그런 성화들을 해놓고 또 성상들을 해놓으면 나에게 경건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무슨 다른 논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어떠한 논리라도 다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된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 가장 큰 그런 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굉장히 짧잖아요.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참 다룰 내용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망령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헛되이, 무의미하게 그런 뜻입니다.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무의미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이거를 이제 히브리 단어로 나타내면 영어 알파벳에 YHWH라고 하는 그 단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의 그 자음만 따면 YHWH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읽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음 밑에다 모음을 다는데 어떠한 모음을 다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거기다 찍어서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3계명 때문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되이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도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까? 그것은 3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 십계명이야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거 안 하면 다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와 같은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자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일계명부터 그 마지막 십계명이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다 부정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명령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학교에도 보면 각 반에 그 교실에 급훈이라고 하나요? 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그 클래스의 룰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리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래서 한국말 사용하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도소나 이런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지, 그죠? 욕설 금지. 뭐 침 뱉지 말기, 뭐 그와 같은 어떤 부정명령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거거든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험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그 명령들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최소한의 그 의무만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회는 몇 번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번 나오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몇 분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한도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들의 습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의무 조항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부정형으로 나타내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부정형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단순히 어떤 것을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하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폐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한도, 야단 맞지 않을 한도, 마치 철부지 아이들처럼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하라 시키면 혼나지 않을 정도만, 그죠? 그 경계선이 어딘가, 해라와 하지 말라의 경계선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서 혼나지 않을 그 경계선까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또 우리 죄인들이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세계들을 다 허물어뜨리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만 보더라도 여섯 번이나 그 부정적으로 설명한, 그 소극적으로만 해석한 모세의 율법을 다 반박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떠어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 패턴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 패턴을 여섯 번을 사용하셔서 반박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잘 지킨 거라고 생각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계명의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담고 싶어 하시는 그 계명이,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간음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생각이든 상상이든 뭐 그것은 제외하고 행위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간음치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간음 행위만 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냐.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계명을 너희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소극적인 데서 해석하고 나는 그것을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하는 그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또 33절과 34절에 38절과 39절에 43절과 44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 다 이거 다 아니다. 그거 지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전체 체계가 다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짧으니까 소극적인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가지나 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있고 또 도덕법에 관련된 율법이 있고 또 사회 또 민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회법과 관련된 율법이 있는데 구약학자들의 아래에 보면 613가지가 있답니다. 십계명은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지만 그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한 그 구약의 법들을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니 이와 같은 적극적인 그런 가르침이 그 율법 가운데 들어있었다 그 자체가 이 율법사에게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긍정적인, 그 적극적인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 말라라고 담겨져 있는 이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3계명을 해석하신 말씀인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그 부대에 그 소속된 병사가 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그 표시가 군복에 마크를 달아줍니다. 훈련병,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그 받을 때는 자대 마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한 부대에 소속돼서 그 부대원이 되는 순간 이제 그 부대에 마크를 달아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부대에 속한 병사라는 그런 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에 나타나는 변화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대표적인 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사례를 사라라 그렇게 바꿔주셨죠. 또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소유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한 예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부하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의 왕들 가운데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은 죄로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그 정욕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왕에게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돼서 왕위를 물러나야 하는 그런 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굉장히 그 조명하고 있고 그것을 심각하게 다룹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방 사회에 그 당시의 그 문화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늘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 12장에 나타나는데 12장에서 그 다윗의 죄의 그 핵심을 지적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회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영혼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다윗이 이방의 왕들처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회방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계명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7계명이잖아요. 간음을 간음죄가 7계명이죠. 그죠? 그 7계명 간음죄를 범하기 이전에 3계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의 그 표제를 이제 제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목이 어떻게 달렸냐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면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회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나의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수들 가운데서 회방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 지키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고 주께서 십계명을 주시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책망만 받지 않으면 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교적인 그런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과 삶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 영화롭다, 그렇게 불리우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선교적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애틀란타에 가보면 그 애틀란타 H마트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가 참 안 되죠. 저도 해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문처럼 만들어서 수천부를 교회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그 강남 한국판에서 막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 보고 한 명도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명도. 정말 한 명도. 근데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세대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도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들의 인격과 삶으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족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의 영화로우신 이름이 만방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나 상도적으로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 전도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뭐 나와 다를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보다 더해. 나보다 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이 팽배해 있고 목사라고 하면 저 사람도 사기꾼 아니냐.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줘도 교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3계명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로우신 그 이름인 것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 온 열정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3계명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저희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걸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절망하며 또한 낙담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삼손이 두 눈이 빠진 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살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일걸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